찬송가 180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찬송가 180장 180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6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영원없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AD 79년 8월 24일 아침 이탈리아 남부지역 휴양도시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 왔습니다. 나폴리로부터 12km 떨어진 베수비오 산기슭에 세워진 도시 폼페이는 로마 제국의 화려함을 잘 나타내주는 사치스러운 환락의 도시였는데, 며칠째 계속되던 땅의 흔들림이 갑자기 거세지더니 베수비오 화산으로부터 하늘을 뒤덮는 버섯구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처 몸을 피할 사이도 없이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산 꼭대기가 갈라지면서 뜨거운 화산재와 용암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새들은 날다가 낙엽처럼 떨어졌고 사람들은 혼비에 백산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짐승들도 숨을 곳을 찾아 갈팡질팡했습니다. 하지만 화산은 쉴 새 없이 터졌고 검은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결국 폼페이 도시는 단 한 채의 건물도 없이, 단 한 사람의 자취도 없이 모든 것이 완전히 화산재와 용암 아래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화산재와 용암이 우박처럼 쏟아졌고 유황 연기가 그 뒤를 따라 도시를 덮침으로써 모든 생명을 질식시키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 그 영국의 작가 에드워드 브루어리튼이 1834년에 발표한 역사소설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소설이긴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 책인데요. 방금 소개한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19장 12절로 2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심판을 받는 장면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천사들에 의해서 미리 롯에게 알려졌습니다. 전해졌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 소식을 듣고서 황급히 뛰어다니며 가족들에게 알렸는데, 하지만 롯의 사위 두 명은 롯이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롯의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는데요. 앞서 소개한 폼페이 도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베스비오 화산의 폭발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사인들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폼페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멸망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그 사인들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사위 두 명이 롯이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긴 것이나, 폼페이 도시 사람들이 멸망에 대한 사인들을 무시한 것이나 똑같은 모습인데요. 사실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사위 두 명이나 폼페이 도시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마지막 때라든지 최후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이런 표현들 아주 우습게, 뭐 장난기 있는 그런 표현처럼 아주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마치 자신에게는 결코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왕왕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대로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대로 바뀌지 않는, 바뀔 수 없는 불변의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그거는 상관없어요. 마지막 심판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것과 상관없이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금만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심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절,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구원한 능력을 가진 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에돔에서 오는 이라는 표현은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보스라에서 오는 이라는 표현과 또 큰 능력으로 걷는 이라는 표현과 같은 뜻인데요. 사실 이 겉으로 드러난 표현만 놓고 보면 1절에 나온 에돔에서 오는 이는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 혹은 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실제로 이 본문 1절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개선하는 용사나 왕을 칭송하는 노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나 이사 63장 전체적인 메시지를 볼 때도 그렇고 특히 1절에 나온 이 붉은 옷을 입고 라는 표현과 또 큰 능력으로 걷는다는 이런 표현을 볼 때 1절에 나온 이 에돔에서 오는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즉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 이거를 강조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로 3절을 보면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표현이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이거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포도나 포도나무 혹은 포도 열매에 관련된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포도와 관련된 상징적인 표현들은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 나온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대단히 섬찟하고 무서운 의미를 가리킵니다. 3절을 보세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그 다음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다고 말합니까?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는 아주 끔찍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표현들은 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가지 특이한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5절을 보면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3절과 5절에 나온 이 표현들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 사역을 강조하는 겁니다. 참고로 그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인간을 통해서 혹은 인간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복음 증거와 인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실 수 있고 또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 홀로 그러한 사역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께서 세우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요. 당신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인간을 통해서 혹은 인간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이것은 창조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속될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은 다릅니다. 맨 마지막 때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혹은 인간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심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가장 정확한 심판이며 동시에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심판주 그분의 확정 판결이다. 이해가 가시죠? 예.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판단하시는 최후의 심판은 가장 공정하며 정확한 심판입니다. 선과 악을 정확히 구분하시는 누가 양에 속하고 누가 염소에 속하는지를 99.9%가 아닌 100%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최후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판단하시는 최후의 심판은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최후의 판결 마지막 심판입니다. 즉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양의 편이든 염소의 편이든 일단 판결이 나게 되면 그것으로 끝. 더 이상 재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주의 모습과 더불어 사랑과 자비의 주님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하루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최후의 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어서 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라. 돌아오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섬찟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물론 그것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무섭고 섬찟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라 더하기 최후의 순간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가슴에 담고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슴 속에 담고 그것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불변의 진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 정해져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그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심판주의 모습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치하지 말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어서 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 자비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자비와 사랑을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